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 후서와 구약 호세아서입니다.
2장.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이끄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몰래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까지 부인하여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앞당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들의 부끄러운 생활 방식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꾸며낸 이야기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속여 빼앗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결코 헛된 위협의 말씀이 아닙니다. 파멸은 잠들지 않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으로 보내셔서 어두운 구렁텅이 속에 가두셨습니다. 그들은 심판 때까지 그곳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때에 살던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던 노아와 그의 가족 일곱 사람은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여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두 성읍을 잿더미로 만드셔서 앞으로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닥칠 일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자들의 방탕한 행동에 크게 시달림을 받던 의인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의인 롯의 영혼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보고 듣는 그들의 무법한 행동에 괴로워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주님은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사람들은 실현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사람들은 심판날까지 가두어 둘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심판날에 그들을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특히 죄에 물든 본성의 더러운 정욕을 쫓는 사람들과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뻔뻔하고 교만하여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천사들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헐뜯어 고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능에 따라 살다가 잡혀 죽으려고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헐뜯어 욕합니다. 그러다가 그들도 짐승들처럼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며 먹고 마시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인 자들로 여러분과 같이 앉아 잔치 음식을 먹을 때에도 자신들의 방탕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음탕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죄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은 욕심을 채우는 데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무리입니다. 그들은 곧은 길을 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이 간 길을 따라갔습니다. 발람은 악한 일을 하고 받은 싹스를 사랑한 자입니다. 발람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나귀에게서 꾸중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의 목소리로 이 예언자에 미친 것을 막은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물이 나오지 않는 셈이며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깊은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터무니없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서 이제 막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육체의 음탕한 욕망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실은 자기들도 썩은 습관에 매여 있는 종들입니다. 정복을 당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를 정복한 것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세상의 부패에서 빠져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그 부패에 말려들어 정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결국 처음보다 더 나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이 의롭게 되는 길을 배워 알고도 자기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계명에 등을 돌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길을 아예 몰랐던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꼭 들어맞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다. 돼지는 씻어놓아도 다시 흙탕에 뒹군다.
Tempted and tried, we're oft made to wonder why it should be thus all the day long. While there are others living about us, never molested, though in the wrong. Farther along, cheer up, my brother, live in the sunshine.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When death has come and taken our loved ones, it leaves our home so lonely and drear. Then do we wonder why others prosper, living so wicked year after year. Farther along we'll know all about it. Farther along we'll understand why. Cheer up, my brother, live in the sunshine.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When we see Jesus coming in glory, when he comes from his home in the sky, then we shall meet him in that bright mansion.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Farther along we'll know all about it. Farther along we'll understand why. Cheer up, my brother, live in the sunshine.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호세아서 제10장.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덩굴, 열매가 많이 맺을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죄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이다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바디랑에 도단한 독초처럼 불의가 퍼진다. 사마리아 주민은 베다웨는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줄겨서 섬긴 이교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져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토막과 같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컹기가 자라올라서 그 제단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 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 돋달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어지를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고와 많은 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베다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의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에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았느냐. 베다라,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른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옛날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시대에 철학이 가장 귀하게 취급되던 시대에는 이성이 가장 귀중한 사람의 삶의 결정기관이라고 생각된 나머지 철인정치를 주장하여 이상적인 도시국가 폴리스를 주창했었습니다. 물론 근세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바탕이 역시 이성의 영역으로 바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사람들은 이성이니 지성이니 하는 고상한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감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도 노래도 지성적이지 않아도 흙만 돋구면 그만이고 정치의 세계도 기분 안 맞으면 갈라서고 기분 맞는 사람들끼리 합치는 판국입니다. 남녀의 결혼도 서로 기분만 맞으면 내일은 관계없이 오늘 당장 끝장을 내버리고 마는 사람의 생명도 기분에 따라 잔디밭에 앉아 풀잎 하나 뜯듯이 쉽게 죽이고 옷도 남이야 뭐라 하든 내가 좋으면 길바닥 먼지를 다 쓸고 다닐 정도로 바지가랭이가 길고
넓은 끌리는 바지이든 침실의 네이가와 같은 차림이든 기분대로 입는 그야말로 기분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이런 풍토가 밀려들어오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기분 나쁘면 기분 맞는 교회를 옮기고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선택하는 그야말로 감정에만 치우친 종교 행위가 일반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분이 맞는 사람들끼리 당파를 만들고 기분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고 교회 일도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그만두는 참으로 위험한 벼랑 끝에 우리는 서 있는 기분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람의 감정은 시시때때로 바뀌는 변화무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성시대의 흔들림에 진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입니다. 우리는 사람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그것에 치우치면 진리와 멀어지고 어떤 일이든지 심사숙고하지 않고 쉽게 결정해버리는 그래서 결국 일을 그르치고 마는 그리고는 후회로 가슴을 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성이 무시된 사람, 즉 기분으로 사는 것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유다서 10절에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경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성격은 본능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판단되어집니다. 자신의 육체와 생각만이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또 미래가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하반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감정일 것 같으나 오히려 이성편에 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히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을 감정으로 사셨다면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왜 평화의 사람이어야 합니까? 화평을 위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시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왜 화평의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화평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뿐입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한 존재까지도 우리의 원수는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영원히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현실의 모습이 원수 사랑이고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다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범죄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깨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나와 이러한 사람의 비극의 상태를 치료하시려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다시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먼저 본인에게 비극이요 이웃들에게 비극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화해되지 못한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결국 화해치 못하면 기도도 헛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도 헛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로마서 12장 16절 18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지금 불안과 적대적인 감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자들이 되어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신 평화의 주님을 모셔야 화평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당하여 사는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전 인격이 조화를 이루고 화목의 직책들을 잘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이 지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요한은 이 서신에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 두 구절에는 서로 다른 시제가 쓰였다는 것을 이해하면 모순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읽은 구절 요한일서 3장 6절을 시제를 고려해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안에 항상 거하는 자는 죄 지키를 계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한이 말하려고 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비록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죄의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 용서는 사람의 동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적 약점 때문에 때로는 죄를 범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죄에 대한 유일한 희생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반역도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죄를 물리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다음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 마귀의 속임수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교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성경은 그를 가르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또 마귀를 가르쳐 시험하는 자라고도 부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런 옷을 입고 악을 선하게 보이도록 하여 그리스도인을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서 그와 같은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술책을 피하고 죄와 타협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인간의 나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 가운데는 다른 죄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혀를 잘못 놀려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술의 유혹에 잘 빠지는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강한 면이 다른 사람에게는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음주 퇴치 운동을 하는 기구에 따르면 자신이 알코올에 중독되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에게도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있고 그런 죄를 짓습니다. 이와 같은 죄는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전까지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죄를 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음을 믿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심에는 그렇지만 같은 것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죄의 유혹을 극복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이런 기도의 태도는 자신의 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 죄와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대적한다는 것은 성실하고 양심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탄, 곧 유혹을 대적하려면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노력을 가리켜 싸우기를 또 내 몸을 쳐 이렇게 표현한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최선을 다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최선을 다해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심판날에 우리의 선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피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된 약속 가운데 하나가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을 찾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정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여섯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유혹받는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운전을 잘하는 운전자라고 해서 항상 최고는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재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잠시 방심하면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운전자라 할지라도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은 유혹 바로 근처까지 갔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주의깊게 살피며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자만하면 마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준비 없이 방심하고 있을 때 이 시기를 택해 마귀는 우리 앞에 유혹을 던져놓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극복하려면 늘 깨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선한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머리는 마귀가 일하는 장소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뿌리를 내리면 그것을 다른 선한 것으로 완전히 대체하기 전까지는 그 악의 뿌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도박에 빠졌던 사람이 도박으로 보낼 시간을 무언가 유익한 다른 것을 하면서 보내지 않으면 도박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므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쉽게 선한 것으로 자신을 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홉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다른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짐들이 모두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도움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죄를 극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고민과 문제를 털어놓으면 해결책에 좀 더 집중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친구의 중요성에 관해 J.M. 맥칼렙에 쓴 시입니다. 그대에게 친구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대와 함께 끝까지 가줄 사람. 견뎌내도록 동정을 베푸는 사람. 그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 그렇다고 그가 전능자는 아니지만 그대를 늪에서 헤어나오도록 도울 수 있으리. 그대 마음 너무 아파 흐느낄 때 하나님이 그대 곁에 친구를 주신다네. 열 번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와 같은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지혜와 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유혹받을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을 받고 내가 그 한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때 골방에서 조용히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11번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으면서 입으로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유혹에서 건져낼 수도 있다고 막연하게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를 전적으로 맡길 때 의심은 설 곳이 없어지고 맙니다. 죄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살펴본 몇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